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러시아 요트를 석방했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15일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해당 요트가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요트의 선장, 승무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계속해서 북한에 요트를 억류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주재 유리 보치카루프 러시아 총영사는 이날 리아 노보스티에 요트가 억류됐던 함경북도 행정부 대외관계 지도부와 만남을 갖고 잘못된 판단으로 억류 사건이 발생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치카루프 총영사는 요트가 평양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10시에 출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핀호는 최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요트 경주대회에 참가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던 중이던 13일 북한 고성에서 129km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북한 경비선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민주콩고의 랑베르 망드 정부 대변인은 14일 프랑스 AFP 통신에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2001년 로랑 카빌라 대통령의 사망 이후 북한과 어떠한 협력 관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은 조셉 카빌라 현 대통령의 선친입니다. 6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기밀보고서는 북한이 2014년 콩고 군부에 권총을 공급했고 훈련 교관 30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콩고 수도의 암시장에서도 같은 종류의 권총이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13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에서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 분쟁과 다름없는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 양휘진 대변인은 14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 국방부 보고서가 중국의 국방정책을 왜곡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4일 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의 분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순방에 나섰습니다. 케리 장관은 15일 제다에서 살만 왕 등 사우디 지도자들과 만나서 지역 내 분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후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해서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리비아 신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를 주최합니다. 17일에는 빈에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17개국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전협정의 이행, 인도주의 지원 등의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쪽에 있는 국영 천연가스 공장에 15일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1명이 죽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새벽 6시 가스 공장 정문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뒤이어 자살폭탄 조끼를 입은 무장대원 6명이 가스 공장으로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한 시간의 교전 끝에 이라크 정부군이 테러범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가스 저장 탱크 3곳이 불탔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16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 남북도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북부 산간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번 7차 당대회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준공한 수력발전소가 준공 열흘 만에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6일 평양에서 개막된 노동당 7차 대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36년 만에 열린 이번 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은 급변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방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8일 연설을 통해서 핵, 경제, 항구적 병진 정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당대회가 열린 배경과 정치적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최원기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평양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3박 4일간 노동당 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36년 만에 열린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대관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북한의 후계자, 즉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노동당의 최고 수반, 또 국가의 최고 지도자 직함을 가짐으로써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가 됐고요. 또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행사와 일정이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현철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당대회는 지난 6일 오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개회사에 이어서는 대회 집행부를 구성을 했고요. 대회 의정을 승인했는데요. 대회 의정은 이번 대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당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 또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 최고수위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어서 김 제1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을 했고요. 이 보고는 다음 날 회의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이처럼 사업총화 보고가 이틀째 계속된 건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려서 대상 기간이 길고 분야가 다양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흘째 회의에서는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이 됐고요. 9일 마지막 날 회의에서는 북한 노동당 제1비서직을 겸하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또 이날 노동당의 주요 인선도 발표가 됐고요. 이와 함께 정치국 위원 19명도 발표가 됐습니다. 당 대회가 끝난 뒤에는 평양에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6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7차 당대회를 시작하는 개회사를 했는데요. 이 개회사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개회사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회사를 했는데요. 이날 그 검정색 양복에 뿔테 안경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또 넥타이도 단정하게 맨 차림이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개회사가 상당히 깁니다. 몇몇 그 핵심 내용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6일 이번 당대회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당으로서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이번 대회를 당의 그동안의 사업을 총화하고 혁명의 전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원자 또 수소탄 시험을 이걸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수소탄 시험 또 광명성 4호발사 대성공을 이룩하고 그 기세로 70일 전투를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유운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70일 전투로 당이 제시한 목표를 넘어 수행하는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대회를 충정과 애국열의로 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영웅 조선의 힘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줬다 이렇게 치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날 개회식에는 7차 당대회 각급 당대표 또 각 직능병 대표 3,400여 명이 참여했고요. 또 이날 그 개회사는 그 13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에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인데요. 개막식 개회사 장면을 녹화 중계됐습니다.
그리고 2일차인 7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일종의 정치적 결산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군사 당국 간 회담을 강조했는데요. 지금처럼 남북 군사 당국 간 의사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있고 서로 총포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은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통해서 군사분계선 내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상호 관심사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해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전면 중지하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군사분계선에서의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 등 일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 제1위원장은 통일 방안에 대해서 1980년 6차 노동당 대회 때 김일성 주석이 제시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자, 이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필요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군사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언급은 했는데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 문제에 대한 입장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시한 메시지는 크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의 고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급변하는 정세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핵 병진 경제 노선은 2013년 3월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이 됐는데요. 이후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를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 바로 핵경제 병진 노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핵을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이미 천명한 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앞으로도 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인데 그 미국과 한국 이런 언급이 나온 뒤에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무부는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장 또 핵과 관련된 주장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요.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날 국무부 정례 브리프를 통해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도발적인 수사나 활동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뭐 비슷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 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당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올해 안에는 언젠가는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지 그것도 역시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것은 어디까지인지 좀 이현철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과연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지 이 문제가 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했던 추가 핵실험 도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 건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당대회 이후에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선포 이후에 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정치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김제일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보다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당대회 이후라도 언제든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었고 또 예상이 됐던 바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그러니까 당의 최고 위치에 공식적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이 4.25 문화회관에서 한 말 잠깐 들어볼까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당 대표자회의 정중히 제의합니다.
네, 방금 김정은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한다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 어떤 직책이고 새로 만들어진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옛날에 있던 직책을 뭐 되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초 그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를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마 제1비서 또는 기존의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그 양측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노동당 위원장으로 직책을 새로 맡았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것은 지난 1949년 남북노동당이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일성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추대를 당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새로 신설된 게 아니라 1949년 당시 김일성 주석이 취임했던 위원장직을 재해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총비서 대신에 노동당 위원장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철 기자 더 뭐 좀 추가할 얘기가 있습니까?
네, 김정은 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총비서 대신에 노동당 위원장이 됐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1998년에 개정한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했고요. 또 네. 2012년 노동당 대표자 대회에서는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습니다. 이처럼 그 아버지인 김정일이 이미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된 상황에서 아버지를 제쳐놓고 자신을 총비서로 추대할 수 없으니까 명칭을 달리하는 최고 수위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노동당 정점에 노동당 당위원장 자리를 신설해서 김정은이 북한의 유일한 최고 통치자라는 지위를 제도적으로 분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앞서서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넥타이의 양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도 꽤 길게 했는데 이 옷차림의 변화에도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것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6일 7차 당대회 개매식 장소에서요. 짙은 그 검은색 바탕에 그 세로 줄무늬 양복 또 뿔테 안경을 썼고요. 또 은색 그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그 옷차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권위를 빌리려는 겁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은 공식 장소에 뭐 인민복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당대회 때는 또 그 양복을 입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같은 할아버지와 비슷한 그 양복 차림으로 나와서 할아버지의 권위, 과거의 그 카리스마를 빌리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이것이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신호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세르게이 크루바노프 그 한국학센터 소장이 최근 서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과거 이것은 김일성 주석이 과거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양복을 입었고 또 그 뒤로 북한에서 그 내부 개혁 개방 같은 이런 일종의 개혁이 시작됐는데 바로 김정은 제1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의 개혁 개방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대회에서 양복을 입고 나온 이후에 그 뒤에도 이 양복 행보가 자주 그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그 관리들도 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 이 당 지도부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당의 핵심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최룡해와 박봉주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 인사도 역시 대단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요. 자, 이번에 이 인선을 놓고 이제 어떻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최용해와 박봉주가 각각 당과 정을 대표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나란히 진입했는데요. 전문 분야별로 핵심 인사들을 배치해서 김정은식의 시스템 통치를 구축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각각 살펴보면 최용해는 비서국 대신에 신설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의 부위원장 9명 가운데 가장 먼저 호명됨으로써 당내 2인자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최용해가 당내 2인자로 다시 부상함으로써 한때 중국과 러시아의 김 제1위원장의 특사로 갔던 최용해가 다시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관료인 박봉주 내각 총리는 당초 많은 나이 때문에 일선 후퇴까지 점쳐졌었는데요. 오히려 정치국위원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한층 힘이 실렸다는 관측입니다. 또 박봉주가 내각 총리로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오른 데 대해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조치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수용 외무상은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무상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되는 겁니까?
네, 리수용 외무상은 그 북한의 외무상이고요. 최근에 뉴욕에 있는 그 유엔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의 한마디로 그 외교 정책을 담당해온 최고 외교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리수용 외무상은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와 국제부장을 겸임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당의 국제부장 이런 것을 하게 되면요. 외무상은 따로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리수용 외무상이 그 아마 외무상 자리를 관두고 다른 그 당 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이 바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리수용 외무상이 이번 노동당 7차 대회를 계기로 당 국제부장으로 감으로써 외무상이 그 다른 사람이 맡은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하면서요. 하나의 그 관측을 내놨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그 육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를 했던 인물인데요. 리용호 외무상 부상이 그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번에 이 정무국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던 것을 어떻게 좀 개편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정무국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현철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은 일단 그 이번 당대회에서 정무국을 신설하면서도 정무국이 어떤 기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을 대신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또 노동당 그 위원장 이 전위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정무국을 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최용해, 김기남, 최태복, 이수용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무국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책을 갖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김정은 당 위원장의 역할이 정무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무국의 힘이 그 어느 기구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를 살펴보죠. 북한이 국가 경제 발전 5개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7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경제 부분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과학기술, 식량 자급자족, 경공업 발전 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아직 북한 경제가 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전력난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경제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계획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식 명칭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라는 표현, 마지막에 그 전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그 경제발전의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목표, 좀 추상적인 어떤 그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냐 이렇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알맹이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조적으로 남쪽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과거 이 경제 개발 뭐 5개년 계획, 여러 차례 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추진을 했고 낙후됐던 그 경제를 발전시킨 그런 그 예가 있습니다. 그 이 북한이 오랜만에 이런 그 경제 발전 전략을 이제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이 새로울 게 없고요. 또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또 구체적인 목표가 빠져있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김일성 주석이 6차 당대회 때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와 비교하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그 국가발전 5개년 전략에 북한 주민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의 앞날에 대한 휘황한 설계도가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 예고대로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네, 북한 당국이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탈북자들을 포함한 외부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36년 만에 열린 당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휘황한 어떤 설계도를 내놓을 거라고 해서 전 세계 또 한국, 미국 이런 쪽에서 많은 주목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북한의 그 인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사였다 이렇게들 탈북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부분에서는 36년 만에 그 당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노선과 정책이 제시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개회사 등을 봤을 적에 아무런 것이 없다 이런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세대교체 문제입니다. 아까도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은 아직도 그 8, 90대 노령층 굉장히 연로하고 나이가 많은 세대들이 아직도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대대적인 그 인사교체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인사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부분입니다. 경제가 역시 그 새로운 어떤 개혁개방 이런 것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존의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 이걸 또 잘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위를 강조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요. 탈북자들은 이번 7차 당대회가 별 상관이 없고 알맹이가 없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모택동 주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마치 그 신과 같은 그런 것이어서 감히 누구도 거기에 도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그러나 그 후에 당대회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고 또 개선안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소련, 베트남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개방 노선을 선택을 하고 추진을 하고 했는데 북한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국, 소련,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개혁 개방 노선을 당 대회를 통해서 채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정책 결정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이 1982년 12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제청을 했고요. 또 소련에서는 1986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공산당 서기장이 27차 전당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 또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내세웠습니다. 베트남은 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비견할 만한 중대 발표를 할 것인가 역시 관심사였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인덕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소련과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공산당 대회에서는 이전 세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혁 개방 정책이 가능했지만 3대째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개혁 개방도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일, 할아버지가 한 일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외부의 반응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당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북한의 그 7차 당대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그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선언,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 핵 그 항구적 보유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런 선언을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을 계속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를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연설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했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미국 정부는 그 북한의 그 같은 주장, 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같은 그런 주장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또 도발적 수사나 활동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닌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토록 하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는 열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에 앞서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번 7차 당대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대략 어떻게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7차 당대회를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행사로 별다른 내실 없이 야단법석을 떤 행사였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죠.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리너 연구원은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공연히 야단법석만 떨고 기존의 그 핵경제 병진정책을 재강조하는 등 지난 1월에 나온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의 세대교체 역시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 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의 한반도 전문가죠. 그 선임 연구원은 별다른 북한의 그 정책적 변화 없이 김정은의 중심 역할 또 당체제 노동당 체제의 복원을 강조한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그 행사 중에는 그 서방 언론인들의 얘기들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100여 명의 미국, 일본, 유럽 기자들이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특히 이 영국의 BBC 기자가 추방까지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BBC 방송은 세계적으로 깊이 있는 보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유명 방송사인데 여기 기자가 추방이 됐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BBC는 영국의 그 유명한 공영 방송인데요. 이번에 평양을 갔는데 북한의 그 7차 당대회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번에 노벨 평화상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서요. 그 취재를 이것저것 했는데요. BBC 기자가 갑자기 취재진 3명이 그 구금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추방이 됐습니다. BBC의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취재진 3명이 지난 6일 평양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북한 당국자들의 제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8시간 동안이나 그 북한 당국의 신문을 받고 진술서에 서명을 하고 9일날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은 9일날 그 기자회견을 열고 BBC 취재진을 추방한 이유가 보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문화 풍습을 위반하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현실을 왜곡 날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추방이 된 그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지난 30일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마 이 내용, 즉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 이 표현에 그 북한 당국이 그 기분이 상해서 자신을 취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BBC 기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평양을 방문했던 외신 기자들이 황당한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 많은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놓고도 이들 기자들의 취재를 엄격히 통제를 했는데요. 기자들이 이런 경험들을 보도나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신 기자들은 당대회 공식 일정을 통보를 받지 못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보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에나 파이필드 도쿄 특파원은 당대회 첫날인 6일에 관련 소식을 한국의 연합뉴스를 통해서 봐야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기자들은 하루하루 일정을 스스로 짠 적이 없고 모든 일정을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했는데요. 따라서 다음 일정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게다가 당대회 현장보다는 병원과 공장 등 이런 곳을 방문해서 정부 선전선동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현장을 억지로 봐야만 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심지어 신생아들까지도 선전무대에 올려서 당대회를 적극 선전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또 안내원들의 통제가 너무 심해서 기자들과 그 안내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왜 100명씩이나 외국 기자를 불렀는지 의도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미스터리한 부분인데요. 추측을 해본다면 과거 평양에서 열렸던 그 5차 또는 6차 노동당 대회 등을 보면요. 중국이나 당시 소련에서 여러 가지 고위층 인사들이 축하 인사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나 소련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그 외교사절이 축하 인사로 온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그 대신 외신 기자들을 상당히 한 100명 정도 불러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러 기자들이 와서 이번 행사를 빛내고 있다.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고 또 이왕 온 김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북한말로 하면 위대성 또 북한 체제에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좀 강조를 하려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외신 기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취재해 본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동안 북한의 그 언론 자유 또 어떤 그 사실을 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경계감을 갖고 평양을 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북한 당국은 제대로 기자를 불러놓고 그 취재 자유를 허용을 안 한 환경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기자들과 북한 당국 사이에 상당한 그 불편한 감정, 갈등 이런 것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7차 당대회가 끝난 후에 그 후속 기사들도 참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당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준공했더니 수력발전소가 준공 열흘 만에 물이 새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발전소입니까?
네, 북한의 그 백두산 발전소인데요. 이번 백두산 발전소는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그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서 성과를 굉장히 자랑해온 거고요. 또 과거에 북한의 최용해 등이 방문을 해서 상당히 열렬하게 그 선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합뉴스가 위성사진을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아마 급조로 해서 건설한 거기 때문에 준공된 지 열흘 만에 백두산 발전소에서 곳곳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다가 문제나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네.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천리마 속도,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희천 속도,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마식령 속도를 내세웠고 또 이번에 당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그 말리마 속도 이런 속도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자 학생 군인들을 노력 동원에 무리하게 동원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5월에 평양 중심부에서 23층 아파트가 붕괴해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났다 이런 그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1호와 2호 발전소가 그 완공이 됐는데 여기서도 누수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소식과 함께 이를 보는 미국과 한국의 시각, 또 취재를 갖던 서방 언론인들의 불만, 그리고 북한이 서둘러 준공한 수력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의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향이라고 합니다.
서울 생활 9년째인 임향 씨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세조이라는 단체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개 병원을 이제 책임을 지고 함께 이제 협력을 해서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병원에서 탈북자들의 상담을 맡아온 경험으로 이제는 여러 병원으로 파견된 다른 탈북자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지난 봄에는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기다림 칸에 계시는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원성역을 떠나서 평양역까지 가는 원성평양행 제16
함경북도 회령역 방송원으로 일했던 임향씨. 며칠 휴가차 다녀가려 했던 중국에서 눌러앉아 살게 됐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왔고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또 중국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아, 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또 한국까지 오게 됐고 근데 이제
언제 붙잡혀 갈지도 모르는 탈북자의 불안한 생활을 벗어나려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동경해왔던 한국행을 꿈꾸게 됐습니다.
중국에 와서 제가 한국 TV를 봤어요. 저는 조선족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TV를 보면서 아,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구나. 네.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꼭 필요한 여권을 만들려다가 가지고 있던 호적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국적이 진짜인 줄 생각을, 저는 10년을 그 국적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 의료 상담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임양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려고 청도에서 이제 비자를 내고 공항국에 가서 여권 사진 찍고 이럴 때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그때서 느꼈어요. 저는 그때서 알았어요. 맞아요. 그게 아마 진짜 국적이었더라면 그렇게 멍청하니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친척들이 만들어준 호적이 진짜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거짓이고 이게 눈이 못 떴죠. 아마 눈이 좀 빨리 떴더라면 국적을 가지고 무슨 짓인들 못해요. 그렇게 오는데 한국까지 오는데.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던 세월이 야속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짜 호적이 아니었으니 손에 들어온 여권도 진짜 여권. 임양 씨는 도망자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으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됐는데 사실 그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떨렸었던 게 교포로 이제 위장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긴장했었던 게 그쪽에서 그 통과하면서 검문 통과하면서 중국말로 물어보고 중국말로 글 써야 되고 이러는데 굉장히 이게 막 너무 떨리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염려이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탈북자라는 것이 들통나지 않을까 흔들리던 눈빛부터 붙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딱 제가 한 가지 떨지 말아야 된다. 내가 여기를 벗어못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못 간다. 침착하자. 침착하게 물어보는 말에 똑똑히 답변하자. 예. 네. 조금이라도 이제 말이 어설프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이제 그 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웃음스럽다 하게 되면 잡혀서 그냥 북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송 가면 무조건 죽어요. 왜? 한국 가다가 잡혔기 때문에 한국 공항에서 중국 공항에서 잡혔기 때문에 거기 한국 여권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고
중국 위해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한국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오로지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중국 땅만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침착하잖아요. 여기만 벗어나면 비행기까지만 오르면 한국 비행기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고 정말 그때부터 이제 소변이 말한 걸 참았어요. 한국에 내려서 이제 그 짐 찾기 전에 소변을 보고 이제 그다음에는 한국에 도착하니까 꿈만 해요.
비행시간 40분.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수년 전에 올 수 있었던 한국 땅이었는데 가짜 호적인 줄 알고 동동거리며 살다 도착한 한국까지의 40분은 정말 찰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포로 통과하면 좋고 만약에 이게 의심스럽다 하게 되면 나는 거기서 나는 북한 사람이다. 나 이래 이래서 왔다 하고 자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내리기만 해라 그거예요. 저는 비행기가 한국까지만 도착해라. 그러니까 한국까지 도착할 때까지도 긴장했었죠.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무사히 통과하면 그저 일하러 한국에 온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갈 것이고 혹여나 의심을 사게 되면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고백을 해도 아무런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 여권이었으니 그런 염려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삼국을 돌 수밖에 없었고 저는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제 그 여권으로 중국 교포로 이제 비장을 해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됐죠. 근데 한국 딱 도착해서는 그냥 마음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뭐 이제는 한국까지 왔는데 뭐 이제 만약에 나가다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검문을 받는다 하게 되면 뭐 나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이다 하고 자수하는 거고. 근데 또 그것도 무사히 통과된 거예요. 자수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 차라리 그때 자수할 기회를 줬다면 조금 더 하나원을 빨리 들어갔을 거고 조금 더 조사를 빨리 받았을 거고 조금 더 빨리 사회에 눈 뜰 수 있었겠는데 그게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무사 통과되니까 나와가지고 걱정인 거예요.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만만치가 않고 말투도 그러니까 또 조선족이라니까 더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헤맸어요.
한국에 입국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자수하기는 했지만 뭔가 숨기며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한국에서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2007년 8월에 8월 3일에 입국을 했는데 12월 13일 날 이제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하게 된 게 제 동생들이 자수를 해서 언니가 북한 사람이다. 근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숨어 살고 있던 동생들을 먼저 동남아시아 3국을 거쳐 한국까지 들어오는 탈북 경로로 떠나보냈었는데 그 동생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먼저 언니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제가 자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지라 이제 자수를 했었고요. 그 자수를 하고 보니까 아 잘했다. 동생들이 없었다면 또 멍청이처럼 자칫하다가는 또 간첩으로 몰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모두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해졌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탈북자라고 밝힐 것을 하는 후회가 됐을 만큼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수하기 전에는 이제 식당 일을 하고 매점 일을 했다니까요. 24시간 매점에서 사우나 매점에서 24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일을 하고 또 돈을 벌려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식당 일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잖아요.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낮에 탐은 몇 시간이라도 또 식당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시간이 돈이었습니다. 24시간을 거의 뜬 눈으로 있다시피 일을 하고 눈이라도 잠시 붙이며 쉬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돈이 아까워서 또 다른 식당으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알바가 뭐였었냐면요. 오리 집에서 그 맨날 오리고기 그 소뚜껑 있잖아요. 그거를 운반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네. 그것도 하면서 또 어떤 알바를 해야 되냐면요. 점심에 이제 그 배달 회사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잖아요. 그런 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내려다 보니까 때꼬질꼬질한 앞치마를 앞에다가 띄고 그거를 들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누더기가 된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너무 내가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야속하고 처참하다. 왜?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이 하는 직업도 부러웠었고 내가 왜 한국에 이렇게 살려고 내가 한국까지 왔냐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야속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차에 동생들이 한국에 도착을 했고 가족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북자라는 것을 자수하게 됐습니다. 물론 탈북자에게 주는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금 20%가 깎이게 됐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됐냐면요. 와서 자수를 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국정원에서 하나원에 나옵니다. 하나원에 나왔을 때 저희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올 때 2007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삼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올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원에 넘어났어요. 인연이 넘어나가지고 미처 수용을 못하니까 조기 퇴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원에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기 퇴소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원에서 또 그나마 그래도 교육을 좀 받고 나와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고 나온 그거를 저는 값을 톡톡히 한 것 같아요.
하나도 숨길 것 없는 자유인이 된 이명 씨의 첫 번째 도전은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드는 제과 제빵일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동안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약간의 생활비가 있었지만 학원도 다니고 일도 하면서 자격증을 따면 어딘가 취직할 데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가 또 그때 그 생각 가게 되더라고요. 내 이렇게 살라고 한국에 왔나?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 아니다. 이게 청춘에 와가지고 이제 살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고 말겠다. 진짜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병에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나름대로 기술을 좀 배워보여야 되겠다 하고 제가 선택한 게 좀 쉬기도 하고 내가 기술을 배워서 뭔가 이제 기술직 쪽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게 이제 제과제빵 학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모르고 오로지 자격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나는 정말 일해보려고 자격증 따고 일했는데 그게 왜 안 됐냐면 나이가 있어가지고 파리바게뜨라든가 이런 데 들갈 그러니까 내가 뽑히지를 않더라고요. 뽑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 뽑겠어요? 나라도 안 뽑겠어요. 일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허약적이고 하니까 일을 시키다가 걔네 병이나 나면 회사에서 자기네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건데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한 게 우연히 국립의료원에 병 보러 갔다가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마음적으로 이제처럼 힘들고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프고 하니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 갔었는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의료 상담 전문가 이명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과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